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저희들이 또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게 하시고 또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또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주님 나누며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그 교훈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조하고 무익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게 하시고 또 듣는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심을 늘 구합니다. 미천하고 무익한 종의 심령을 항상 주장하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 11장 말씀 연합과 분리, 연합과 분리 바벨탑 사건이지요. 1절 보십시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구음이라는 말이 보통 언어, 랭귀지 언어라고 번역하는 말이고 다음에 나오는 언어라는 말은 그냥 말이라고 하는 다바르, 보통 말한다, 말이라는 단어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었더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 3천 개 정도의 언어가 있다고 하더군요. 그 중에 5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19개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래 아담의 자손들과 노아의 자손들은 한 언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이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은 동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하였죠. 아라랏은 터키 동쪽 끝에 있는 아르메니아와 국경 지역에 있는 산입니다. 거기에서 나와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중하류의 평지로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평원, 즉 오늘날 이라크의 동부입니다.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전쟁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 해 전에 있었던 나라,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나라가 아마 되었을 터인데 이라크는 아주 유서 깊은 그런 나라고 이라크를 관통하고 있는 큰 유명한 강이 유프라테스 강, 우리는 성경에는 유브라데 강이라고 하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또 티그리스 강도 역시 그 이라크의 약간 북쪽으로, 유프라테스 강보다 약간 북쪽으로 흐르는데 그 방향이 서 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흘러가는 그런 방향으로 흐릅니다. 대각선처럼 흘러나가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관통해서 흐르는 그런 강입니다. 자, 그런데 그 그러니까 북쪽 그 상류, 유프라테스 강이나 티그리스 강의 상류는 오늘날의 시리아나 아마 거의 터키 지역까지 갈 것입니다. 터키나 그런 데서부터 발원해서 거기에서 강이 흘러서 가니까 중하류쯤 되면 이라크의 동부 정도 되겠죠. 거기가 바로 메소포타미아 평원이라고 하는 곳이고 그것이 신할평지라고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벨이죠. 여기에 바벨탑을 쌓은 곳이 바로 있는데 바벨이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바벨은 오늘날 이라크의 알힐라라고 하는 도시라고 합니다. 알힐라 지도에 현대 지도에 보면 이라크의 알힐라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그들은 신할평지에 거하며 벽돌을 잘 굽고 역청을 접착제로 사용하여 큰 성과 높은 탑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사람의 지혜는 뛰어났습니다. 바벨탑 건립은 아마 니므롯이 주도하여 행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10장에서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영걸이는 말은 아주 힘센 사 용사라고 하는 말인데 그래서 그가 10절에 넘어가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벨에서부터 그 여러 성들을 구축하면서 큰 하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옛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옛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열왕기 하나 거기에 나오는 바벨론은 거기에 비하면 신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 바벨론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통치자가 구축했던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 남쪽 유프라테스강 서편 언덕에 흔적이 남아있는 빌스 니므롯이라는 명칭의 일곱 층계가 층계로 된 그런 탑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탑이 바벨탑의 남은 유적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빌스 니므롯, 니므롯의 그런 탑과 같은 그런 이름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니므롯이 주도해서 바벨탑 건립을 하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명령을 주시고 복을 내렸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런 말씀이죠. 시편 115편 16절 말씀이죠. 땅은 사람에게 주어졌지만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성경이 말하니까 하늘을 우리가 정복해 본다고 사실 정복도 되지 않지만 하늘이 얼마나 큰데요. 엄청난 큰 하늘에 우리가 인류가 지금 몇천 년에 문자적으로 몇천 년의 역사를 지나도 하늘 정복은 어림도 없죠. 태양계도 아직 정복 못했으니까 그런 천억 개의 별이 모인 은하계는 가보지도 못하고 있는 은하계 속의 작은 태양계 하나도 태양계 끝도 못 가보고 태양계에 가까이 있는 좀 그런 행성들의 로켓을 그저 쏘아 올리는 그런 정도에 불과하니까 하늘 정복은 그거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우리의 그 위치를 바로 이해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야겠죠. 여기에 바벨탑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탑인데 그것은 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과 하나님 간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과 견주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입니다. 사람은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해야 합니다. 또 둘째로 그들의 의도는, 그들의 동기는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으려 하는 것이었지요.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연합을 추구한 것이죠. 그것도 니므롯이 주도했을 것입니다. 불경건과 교만의 근거에 이루어지는 연합은 폭군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그들의 시도는 전체주의적 사회를 지향하였을 것입니다. 전체주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모든 활동이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전체주의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마치 이북 같은 나라, 독재국가 이런 국가들이 전체주의죠. 과거에 히틀러의 독일이나 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나 그런 나라들, 또 오늘날 공산권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이 일당 독재를 하고 그들이 독재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전체주의 국가들이라고 보여지죠. 그러나 그런 연합은 어떻게 보면 일치 단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연합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연합은 선하고 좋으며 분열은 악하고 나쁘지만 강제적 연합은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런 연합 아래서는 개인의 자유가 억제되죠. 가장 먼저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부정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자유가 부정됩니다. 과거의 인류는 그런 신앙의 자유가 부정된 사회 속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어렵게 고생하면서 신대륙으로 건너간 것이 미국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이 미국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것은 물론 돈 벌러 간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원래 필그림 파더스라고 하는 미국에 처음에 건너가는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왜냐하면 유럽에서는 캐톨릭의 핍박 때문에 신앙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갔던 것이죠. 신앙의 자유를 누린 것이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귀히 여기고 지켜야 됩니다. 무신론적인 전체주의 사회는 무서운 괴물과 같아서 이 자유를 파괴시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적 세계 통합과 온 세계가 한 세계적, 예, 세계 국가가 되는, 통합된 한 국가가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아마 UN 같은 그런 단체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UN을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UN이라는 것이 내 거는 슬로건은 그럴듯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조금 잘못하면 온 세계에 그런 무서운 하나의 국가 같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교회 통합, 교회가 이런 한 교회가 되는 그런 운동도 우리가 경계합니다. 전체주의적 독재국가 그리고 중앙집권적인 교회가 나타나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언이고, 그렇게 될 때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천주교에서 그런 걸 오랫동안 겪었으니까, 아까 제가 금방 미국이 왜 건립됐느냐 얘기를 했지만은 그들의 신앙의 자유가 없어서, 왜냐하면 천주교는 자기네들이 가르치는 대로만 믿어라, 다른 얘기하면 다 이단이라고, 예, 그들이 고문도 하고 학살도 하고, 예, 불로 태워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추구해서 미국을 건립하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해서 힘들게 할 때 우크라이나는 그것을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미국의 막대한, 아마 지금까지 지원한 것을 보면 수십조 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막대한, 그 왜 남의 나라에 그렇게 지원합니까? 단순히 그것은 이렇게 공산주의 국가가 한 국가를 침략하도록 버려둘 수 없다고 하는 그 대의가 아니면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있어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벌써 그런 러시아에게 삼켜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도록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우크라이나만 문제가 아니고 중국이 대만을 먹는 것도 시간 문제고 북한이 남한을 삼키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핵을 가지고 있으면 삼키는 거 문제가 없죠. 핵 한 방 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 때문에 그래도 핵을 쏴봐라. 그럼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너희들 너희 나라 나의 지도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만한 것이지. 진짜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는 가봐야 알지만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면 핵우산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미동맹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6.25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입니다. 치고 내려오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삽시간에 그냥 공산화되어버릴 것입니다. 공산화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핵 몇 방만 쏴서 그것으로 서울 같은 데가 완전히 혼란에 떨어지면 그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미국이 즉시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냥 끝나버리고, 다 끝난 다음에 미국이 많은 젊은이들을 피를 흘리면서 우리를 도와줄지 그것은 매우 미지수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세계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재국가, 전체주의적인 독재국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이고, 또 그거와 더불어 중앙집권적인 교회, 이것도 독재교회죠. 교회가 옛날 천주교 같은 그런 슈퍼철치입니다. 말하자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형성되고 거기에 개인의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두 짐승의 상징 예언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재국가, 그것을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둘째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그것은 이런 중앙집권적인 교회를 가르치는 예언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종류의 연합을 반대합니다. 참된 연합은 하나님을 경외함과 그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합이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좋은 것입니다. 진리와 거짓, 의와 불의, 선과 악은 섞이기보다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불경건과 교만으로 연합하기보다는 차라리 분리된 상태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입니까? 통일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항복하면 북한이 좋다고 그러고 밀려 내려와서 금방 통일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은 하루아침에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정 원합니까? 아니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원한다 하더라도 기독교인만은 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앙의 공산주의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 그런 얘기 벌써 기억에 까물어집니까? 미국 청년이 북한의 그 호텔에서 성경책을 놓고 나왔다는 것 때문에 붙들려서 완전히 폐인이 돼서 나와서 쫓겨나가지고 죽은 그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연합보다는 분리된 상태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자유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통일도 의미가 있지, 공산 독재 정권 과 같은 그런 공산주의적 통일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분단이 훨씬 낫습니다.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그렇게 그게 예, 공산주의가 좋으면 살아라. 우리나라에서도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은 다 차에 실어서 이북으로 보내고 너희 거기 가서 살아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통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유가 중요하고 자유민주주의가 그만큼 귀한 가치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연합은 그러므로 경건과 의와 진실, 겸손과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5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본주의적 연합 추구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그들의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도 참된 진리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연합운동을 미워하십니다. 그는 내려오셔서 그들의 하는 일을 보셨습니다. 그것은 비유적 표현이죠. 또 그는 그들이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케 하셨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헛되게 될 것입니다. 자, 10절 읽어보십시다. 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창세기 7장 11절에 홍수가 노아 600세 2월에 시작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 때 셈, 함, 야벳의 아들을 500세 이후에 500세가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세상둥인지 아니면 새의 차례로 낳았는지 아마 차례로 낳았다는 말 같죠. 그래서 500세가 된 다음에 낳았고 그들이 그 후에 100년이 지나서 노아가 600세 될 때에 그러면은 새 아들들은 적어도 100살 이상이 다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샘은 노아가 샘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돼 있으니까 그렇다면 샘은 노아가 502세에 낳은 아들이 아닌가. 이게 그냥 우리가 연대를 단순히 계산해 보면 홍수 후 2년이면은 2년 후라고 보면 502세에 샘을 낳은 것이 아닌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홍수 후 셈의 자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초산 연령이 낮아졌습니다. 창세기 5장의 아담의 자손의 기록과 달리 본문에서는 초산 연령이 전부 35세 이하죠. 셈만 빼고 셈은 500, 예, 셈은 아까 몇 세? 셈은 100세. 예,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다고 되어 있고 그 후에는 계속 35세 이하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대부분 30세 전후입니다. 둘째로 수명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홍수 전에는 사람이 보통 900세 이상 살았으나 홍수 후에는 급격히 줄어 데라의 아버지 나홀의 수명은 148세쯤 되죠. 148세. 노아 시대의 대홍수 때 하늘의 대기층에 변화가 일어났고 태양광선의 많은 유입으로 노아가 촉진된 것이라고 추측되는 점이죠. 추측되는 일이죠. 26절 보십시다. 창세기 11장 26절.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세 아들을 낳았다는 말씀과 비슷한 구문인데 데라는 70세가 된 후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과 29절에 보면 하란은 결혼하여 롯과 밀가와 이스가를 낳았고 그 중에 밀가는 삼촌인 나홀의 아내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데라의 세 아들은 아브라함, 하란, 나홀의 순서일 것입니다. 나홀이 가장 나이가 어리고 하란과 나홀의 나이 차이가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데라의 연대는 아담 후 1878년부터 2083년경이고 아브라함의 연대는 만일 데라가 그를 70세에 낳았다면 아담 후 1948년부터 2123년경입니다. 27절 보십시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레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와 그 아들이 살았던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오늘날 이라크의 안 나시리아에서 서쪽으로 10여 킬로 떨어진 텔엘 무카야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텔엘 무카야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예시대의 문명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당시에 중산층의 집은 10개 내지 20개의 방이 있는 2층 집이었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읽기와 쓰기와 산수를 공부하였고 곱셈과 나누셈 심지어 제곱근과 세제곱근도 공부하였다고 우리가 고고학 발굴에 의해서 확인되었습니다. 데라의 아들 하란은 그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데라는 아들의 죽음이라는 불행한 일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또 그의 아들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꾸지만 아브라함은 아내가 자녀를 잉태치 못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버지 데라에게 큰 근심이었을 것입니다. 31절 보십시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데라와 그 일행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도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예적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 아브라함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고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하란에 이르러 거기 정착했습니다. 그가 중도에 주저앉고 만 것은 그의 연약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나 하란은 우상 숭배적 환경이었습니다. 자,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노아의 아들들이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은 것은 잘못된 연합활동, 인본주의적인 연합활동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에서 나온 활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의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교만에서 나온 바벨탑 쌓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그 일을 중단시키셨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적인 연합활동들은 바벨탑 쌓는 일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또다시 인간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것이 휴메니즘, 인본주의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과학적, 과학이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의 삶 속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휴메니즘이요. 인본주의 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것은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적인 사상이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나 그 인본주의 속에는 사람의 목적도 사람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죄의 문제나 죽음의 문제의 해결 같은 것은 없습니다. 교만한 세상에는 허무함만이 가득합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말세를 당한 많은 당의 많은 교회들도 잘못된 연합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고 변질된 천주교회를 용납하고 심지어 이방 종교들도 포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연합 운동들,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하는 교회 연합 운동들의 현 주소이죠. 보수적 교회들조차도 이런 넓어진 교회들을 분별하고 배격하지 않고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 한국에 있는 보수교단들, 합동고신을 비롯한 보수교단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런 연합활동은 성경에 밝히 계시된 교제의 교훈을 어기는 잘못된 활동입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연합과 연합활동을 반대하고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상호 장로님, 이광 장로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회가 어느 날 변질돼서 이런 말세의 연합활동들에 합정교회가 동참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못된 연합활동을 반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자손들 중에서 셈의 자손을 구별하셨고 셈의 자손들 중에 데라를 구별하셨고 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아브라함이라고 나중에 개명하는 아브라함을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데라와 그 아들 아브라함 부부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의 환경으로부터의 분리이었습니다. 우리는 갈대아 우르 같은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운동은 분리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분리, 죄악된 세상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세상에서 거기에 세상에 있으면 멸망하고 맙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죄 씻음을 받고 새 삶을 사는 무리들의 회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시 노아 방주와 같은 것이니 들어오셔야 됩니다고 그런 요청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요청에 응답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그것이 여기에는 자유로이 자기의 신앙을 자유로이 고백하며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결사 조직이 교회입니다. 신약성경은 우리에게 불신자들과의 분리를 밝히 가르치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이단들과의 분리를 밝히 가르치고 디도서 3장 10절 요한에서 7절 이하에 또 바른 교훈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형제들과의 분리까지도 밝히 가르칩니다. 로마서 16장 17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14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불신자들, 이단자들, 또 바른 교훈을 버리거나 불순종하는 형제들과 교제를 끊으라고 가르치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거룩한 분리,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구별 분리도 실천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온 세계는 잘못된 연합 활동으로 나아가는 그런 중에 있고 교회들도 잘못된 연합운동을 향하여 나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잘못된 연합활동, 연합운동과 우리가 분리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옳지 않다고 정죄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오직 신앙의 자유,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바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옛길 바른 길대로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구별된 자들, 성경의 교훈을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바른 지식과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을 걷는 개인이 되고 교회가 되게 끝까지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